깊어가는 가을 계절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여러 달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도 매우 바쁘게 바쁘시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고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여실히 느꼈던 감격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에 맞이하는 절기이기에 우리는 추수를 생각하게도 되고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게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간추려 보게도 됩니다. 뇌성마비 시인 김준엽 씨가 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내 인생에게 물어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그렇게 썼습니다. 이 한편의 시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여유로운 믿음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으로 지나가시던 주님께 일행들과 함께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즉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모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고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얼핏 보면 많은 기적 중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더 깊은 믿음과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11절에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일행의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매우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행하다가 마을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모든 마을들이 다 산 중턱이나 언덕 위에 머물러 있었고 평지에 있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시려면 먼 길을 걸어 일부러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찾아가셨다는 이 마을은 브루킨이라는 마을인데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이 마을로 가려면 하루 정도는 걸어가셔야 이 마을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태 이곳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가족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에 무엇하러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을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시고 이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셔서 이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이대로의 지방을 지나가시면 다시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버려지고 소외되고 찾는 이 없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곁으로 오늘도 주님은 부지런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을에 열 사람의 불행한 인생들이 그 마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던 것처럼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어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 곁에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시고 높은 파도 위를 걸어 찾아가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기도 하시고 군대 귀신 집혀 인생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던 버려진 사람 곁으로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돌아보는 이가 없고 홀로 감당치 못해 쓰러지는 모든 사람들 곁으로 주님은 언제나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치유의 은혜를 구한 열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14절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병이 고쳐질 것을 믿고 제사장들 찾아가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아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에 따르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병이 낫게 되면 그것을 판정해 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맡게 된 것은 아마 이 병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환부를 면밀히 살펴서 완치된 증거가 분명하면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정결케 되는 절차를 거쳐 정상인의 삶으로 복귀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에서 상처가 사라지고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병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곁을 떠나야 했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졌고 희망도 꿈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란 무서운 낙인이 찍혀버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 무서운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빨리 가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단걸음에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큰 선물, 치유와 회복을 주신 분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합니다. 마땅히 감사하여 드릴 것도 없고 어떻게 감사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빈손에 맨발이었고 피고로 묻은 더럽고 냄새난 옷차림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흐느끼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체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가 은혜를 잊지 않은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또 그를 더욱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았고 도중에 몹쓸 병을 얻어 환자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처지는 하등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병을 얻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버려진 혐오의 인생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불행했고 후천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이 서러웠고 괴로웠으며 한맺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버려진 자의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치병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어들여진 자이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시해 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자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그의 시선이 우리를 직시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더 크신 은총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은혜를 나눌 때 더 깊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의 말씀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여러 지역의 산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조금 조금씩의 연보를 얻어서 그것으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것을 큰 책무 중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나눔이란 비단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기도와 섬김 모든 것이 나눔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산지대에 살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 가운데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이 유명한 것은 전체 아프리카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범죄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판제도 때문입니다. 혹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면 마을의 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재판 절차라는 것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다 좋은 말만 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게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 다쳤을 때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결혼식 때 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집 오셔서 일 도와주실 때 너무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2년 전에 제 실수를 용서해 주셨죠. 지금 감사드려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던지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 고마운 말씀, 감사의 말씀,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과 용서와 사랑의 말을 들은 사람이 결국은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재판장은 이 사람 새 사람 됐다 선포하면 온 마을이 축제하는 것으로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되게 만드는 것은 서로 감사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는 곳에 감동도 있고 변화도 있고 축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으로 감사 제목이 많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십시다.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받은 은혜 나누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십시다. 그리하여 감사와 나눔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